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계엄 해지, 또 탄핵 소추안 발의, 그리고 어제 저녁에 탄핵안을 올려서 가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등 정확하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당시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아내는 밥도 먹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번 탄핵 시도를 해서 그게 불발로 끝났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다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전복될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 이 세력의 갈등 때문에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해왔고 이 대한민국 세력을 어떻게 하든지 타도해서 공산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반대한민국 그 세력의 갈등이 지속이 되다가 8년 전에 큰 충돌로 나라가 이제 전복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충돌해서 나라가 전복될 것 같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이제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내란이다, 쿠데타다 이런 말을 하는 것, 특히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 이런 데서까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좌익 세력의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건 비헌법적인 말이고 반대한민국적 언어다. 오늘 목사가 이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목사인데 이런 위급한 국가의 위기를 앞에 두고 그냥 투명인간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호 대한민국의 위기, 교회가 문제요, 교회가 답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4장, 35장에 나오는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그 위기, 그 위기를 야곱이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또 왜 그런 위기가 생겼는가, 지금 21세기 동일한 그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 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 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성경 말씀에 따라 제시하고 이 말씀대로 야곱이 했던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실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화평이 다시 충만하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야곱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속이고 그래서. 근데 저는 야곱이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인간적인 사람. 왜? 인간의 아주 그 본능적인 그런 그 욕심, 이거를 추구하는 아주 전형적인, 아주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비인간적인 사람은 좀 싫어해요.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구는 사람을 좀 싫어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첫째는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리브가가 수태를 했는데 태에서부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내용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둘이 싸우다가 결국 이제 애들이 태어났는데 첫째가 털이 그냥 수북한 아이가 이제 나왔어요. 그 아이 이제 에서라고 이제 했는데 둘째가 이제 나오는데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하다 나오지 못했다 이래갖고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그러고서는 나오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털복숭이 이렇게 돼서 말 그대로 사냥꾼입니다. 들사람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평야의 집에 거하는 평범한 집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한 그런 성격의 사람인데 속에 아주 야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야망이 있었냐? 내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복을 내가 반드시 차지하겠다. 이런 야망. 근데 불행하게도 둘째 아들인 거예요. 둘째. 첫째 아들에게 이 모든 복이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인데 이 아이는 지금 둘째 아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복을 내가 반드시 찾아야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형이 사냥을 갔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오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해서 에서가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 팥죽 한 그릇에 빵 하나 얻어먹고 그리고 장자권을 파는 그런 일이 창세기 25장 34절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거머쥔 겁니다. 이 야곱이. 히브리서 11장 9절 가서 보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이 한 장막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아파트가 있고 할아버지 따로 살고 아버지 따로 살고 아들 따로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텐트 하나 놓고 거기서 유목민 생활하는 거니까 양치고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버지 이삭하고 지금 야곱이 같은 텐트에서 이제 자랐는데 살았는데 애서는 늘 사냥 가니까 뭐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는 거고 이 사람은 집사람이니까 집에서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늘 보면서 이제 살아왔어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걸 보면서 어린 나이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엄청 복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일단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재산이 불어나고 그렇죠? 강력한 그런 그 힘을 이렇게 떨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 가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삭 이게 다 이방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이게 떠나와서 온 이런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 땅에 살면서도 그 주위에 있는 본토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더 많은 종들을 소유하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100세 때 아들을 낳고 그럼 자기 아버지도 60대 아들을 낳고 이게 인간적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거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다음에 내 할아버지가 받은 그 복 이 복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는 올 수가 없는 거구나를 깨닫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 이걸 내가 어떻게 하든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야곱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외톨이로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세력을 떨치며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가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열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아이들을 이제 축복하려고 할 때 누굴 축복하려고 했겠어요? 에서가 장자니까. 근데 어머니가 속임수를 써서 그래서 에서 대신에 야곱이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아버지의 복을 차지하는 그래서 결국은 복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렇게 속임수를 썼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의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거기서 아내를 취하고 이거 보니까 이거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런 가업 유업 그 다음에 신앙 이런 유산을 이어받을 이런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째가 그것을 추구하는 걸 보고 속임수를 써서 이렇게 해서 둘째가 아버지의 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근데 에서가 이거 보니까 안 되겠잖아요. 아버지 죽을 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이런 싸움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할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여기다 두면 그러면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둘 중 하나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작은 아들에게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내가 떠나온 내 고향 밧다나람, 그렇죠? 어머니의 그 고향 여기로 가서 그래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 있다가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작은 아들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자기가 살던 부엘세바 저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자기 어머니의 고향 밧다나람으로 가서 거기서 명령을 줍니다. 너는 거기서 반드시 아내를 취해야 된다. 여기 이방 여인들 가운데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 이 명령을 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결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생기는데 반드시 부모와 상의하고 믿음에 순종하며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청년들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결혼 생활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내가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이걸 꼭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황급하게 밧다나람으로 도망을 치는 그 길에서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도달하고 우리 창세기 28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8장에 가서 보면 정말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 창세기 28장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개나리 벗지만 하나 지고 그러고선 지금 자고 있는데 꿈이 나타난 거예요. 꿈이. 꿈에서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다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러한 꿈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28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도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친히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잠에서 깨서 16절에 주께서 분명히 여기에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그냥 부엘세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거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베델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곳은 어찌 그리 두려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온 딱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가. 천국 지옥 갔다 와서 뭐 하나님 보고 왔다고 그러고선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면 나타난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을 못하잖아요. 이곳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야곱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28장 20절 22절에 야곱이 서원을 했어요. 맹세로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내게 옷을 내게 주셔서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다, 그게 무슨 얘기냐, 구약식 표현에 따르면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딴 아람으로 들어가게 이제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야곱과 같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빠질 수가 있어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65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것저것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신약교회 구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식 교회가 아니라 프리스트가 있고 목사가 프리스트 제사장 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전 성도가 다 제사장이 되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한 예수님의 내 교회 이거를 발견하고 영혼의 자유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우리 교회로 올 때 그 심정이 어땠어요? 여기 지금 야곱처럼 제가 죽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좀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를 올 때 야곱과 같이 야곱이 맹세했을 때 그 서약했을 때 그 심정으로 이 교회를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도 유효한가?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그때 가졌던 그 절실하고 간절했던 그런 마음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29장에 자기 어머니의 고향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했는데 거기에는 형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냐? 자기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거의 야곱이 속임수에 능한 줄로 알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 애송이 야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속임수의 아주 거물이 거기에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둘째 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날 밤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글쎄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7년을 더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속임수를 써갖고 자그마치 그 두 딸을 얻으려고 14년을 죽도록 이제 일을 합니다. 여기 가서 보면 죽도록 일했다고 거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에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참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재산이 증식이 되고 하는 이런 걸 보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줘야 되겠구나 이 조카를 이 조카가 있으면 내가 잘 되고 조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느 단체 조직 어디든 가면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단체와 조직이 성장하고 증가되고 그 다음에 복이 많은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붙잡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7절 가서 보면 그를 붙잡아두려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월급을 한 번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해서 10번을 올려주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을 붙잡아야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야곱은 이제 시간이 돼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라반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더 섬기냐 6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재산이 늘어나니까 처남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우리 아버지 재산을 이거 여기 야곱이 나가지고 하면 우리에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러한 그 시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야반도주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야반도주 하는데 아내가 4명이에요 아이들이 11명이에요. 뱃속에 또 하나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 12명이에요. 짐승이 많아요. 이걸 다 끌고 지금 야반도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보니까, 들어보니까 야곱이 도망을 갔다. 그래서 야곱과 그 식구들을 잡아 죽이려고 아들들과 함께 쫓아가죠. 일주일 이상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경고하니까 아이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얍복강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그래서 결국 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저 국가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 5월에 들어왔는데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겨서 저 나라가 지금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며 지배하며 사는 저런 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그 일이, 이름을 바꾸는 그 일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형 에서가 그를 부여잡고 그리고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그래서 그를 용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 동안 타향살이를 했냐?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어요.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그 이후에 라반을 위해서 6년 봉사해서 20년간 말 그대로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어서 어쨌든 아내들이 있고 자식들이 12명이 있고 많은 재물과 함께 이제 드디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럼 돌아오게 되면 뭘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 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베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13절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아가기 전에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우리말 영어식으로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13장에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베델에서 나 만나지 않았냐?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 돌아가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 34장, 33장 말씀 가서 보니까 18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자기 장막을 쳤고 또 그가 자기 장막을 친 곳에 한 구역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 손에서 돈 100개를 주고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딴 데다 제단을 세우고 나 하나님 다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지금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노란색으로 저 1번 돼 있는 저희가 부엘세바예요. 저 부엘세바에서 저 위에 바단 아람 저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얼마냐? 800km. 직선으로 그냥 쭉 올라가면 800km고 구불구불한 거 뭐 이렇게 한 1000km를 걸어서 하여튼 저 바단 아람까지 이제 갔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어디로 지금 돌아왔냐? 세겜으로 돌아왔어요. 저 8번 저 세겜으로 돌아왔어요. 거리가 직선거리 640km를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얼마냐? 2번이에요. 베델은 거리가 얼마예요? 24km예요 여러분, 지금 640km를 걸어가지고 다 끌고 지금 돌아와서 원래 지금 가야 될 때가 어디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세겜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24km뿐이 안 남았어요. 이틀이나 3일 뭐 애들 다 끌고 간다고 해도 하여튼 어쨌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지금 어디 거기 그 거리가 있는 도시가 베델인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여기 살렘에다 제단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 뭐라고 서약했어요? 베델로 와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 제단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도 나타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또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어디에 가서 지금 거하는 거예요? 세겜에 가서 거하는 거예요. 세겜에. 자, 드디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 본인이 서약도 하고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그 하나님의 언약, 이걸 어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약속 어기면 다 징계가 임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심하게 어길 때, 심하게 어길 때 반드시 징계가 오게 돼 있어요. 정도가 지나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로서 합당한 데 가서 살고 말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세겜이라고 한 저 도시, 저 도시는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 가운데 사악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레아가 낳은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디나인데, 저 백성의 딸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가서 그 사람들의 유행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지금식으로 하면 이제 강남을 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 거기 갔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거기 사는 추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의 눈에 들어서 그새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서는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일을 어기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가정에 불행이 생긴다. 지금 이 34장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징계가 임한다. 너희가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의 집 애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무슨 징계를 합니까? 근데 내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징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징계. 여러분, 징계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 죽으라고 여러분 아들 때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잡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회초리를 든다. 이렇게 돼갖고 결국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그 사람 세겜, 자기 누이를 강간해서 같이 데리고 살고 있는 이 세겜,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이 딸을 주겠다고 그 거짓으로 속여갖고, 그래서 이 포피에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돌로다, 그 당시 무슨 칼이 있었겠어요? 뭐 하여튼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 포피를 이렇게 다 잘라냈는데, 잘라내고 나니까 3일째 되니까 그냥 너무너무 아픈 이런 가운데 누가 일어나냐, 디나의 오라비 레이와 시몬이 이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서 칼을 들고 가서 그 모든 사람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게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내가 이 땅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했다. 여기 이게 세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온통 다 가나안 사람들인데 여기 세겜의 이 도시에 이 사람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일가족이 다 지금 몰살될 이와 같은 위기에 빠졌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수가 적음으로 그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 나를 죽인다는 건 야곱의 일가족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고 야곱이 한탄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35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사면 초과가 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닌 걸 그걸 아직도 모르냐. 너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지 않냐. 베델.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이번에 두 번째 나타나서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과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여기를 보셔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신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 가족들이 이방신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세겜 땅에 와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거기 와갖고는 거기 주저앉아서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말 그대로 타협의 길로 들어선 이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타협하고 살면 너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방 사람들의 문화,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이방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동화가 돼서 살면 안 된다. 이걸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이방신들을 다 내버렸다고.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이방신들이 있었다. 그의 가족들이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딱 깨닫고 가나안의 방식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 지저분한 것들, 가나안 방식대로 살던 것,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건 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과거에 내가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하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언행, 불평, 불만, 교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고 이렇게 하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위선과 가식,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교만, 이런 거를 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5절에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공포가 임하였으므로 저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뭐 천둥과 번개 이런 걸 하시든지 하여튼 뭐 짐승들을 사용하시든지 하여튼 어떤 무서운 그런 두려움과 공포 이거를 가져다가 가나안 백성에게 임하게 하니까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디로 내려갔겠어요? 베델로 24km 떨어져 있는 베델로 내려가서 그래서 7절 가서 보니까 드디어 베델에 도착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간 이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올라간 사건 이후에 드디어 야곱은 그 밑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인간의 방법과 속임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이게 있는데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그런 사람이 드디어 철저히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 열두 아들들을 이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그래서 그 아들들과 함께 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가나안 탈출하고 이렇게 해서 출애굽 이집트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왕국이 세워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모든 기초를 누가 닦았냐? 야곱이 닦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철저히 베델로 올라가면서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그 경륜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이 돼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세기 현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여기 제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물포라고 있거든요. 그 조그만 이런 항구 인천에 여기 내렸어요. 그 당시 미신과 무지 가운데 살던 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친 거예요. 교육사업, 의료, 그렇죠, 선교 이렇게 하면서 의식의 개혁을 가져와서 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이 여자아이들도 다 교육을 받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인간이 개조가 되는 그런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한반도 땅에 있는 인간들의 이 의식이 개조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1899년부터 1904년까지 무려 5년 7개월 동안 어느 면에서 쿠데타를 하다가 잡혀갔고 한성감옥에 5년 7개월 있는 동안에 이 선교사들의 꾸준한 복음 선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받아 어떻게 해서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회심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전도해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세워질 거기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성감옥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하나님이 이 한반도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입국론의 근거에서 세워질 그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미국의 원폭투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줬어요. 여러분, 무슨 독립군에서 투쟁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해서, 그래서 그냥 어부지리로 우리나라가 해방의 자유를 얻었고, 3년 뒤에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했습니다. 여자들도 다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처음으로 이 땅에서 생겼어요. 1948년 5월 31일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제헌국회를 열었어요. 헌법을 만들기 위한 제헌국회. 이 제헌국회 열면서 이윤영 목사님이 이 나라에 이와 같은 광명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기도가 제헌국회 속기록 1호입니다. 그게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선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취임하면서 1948년 7월 24일에 취임식에 첫마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오늘의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서서 뭘 얘기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대통령으로 선서하는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무를 다하기로 1층 더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누구를 먼저 언급해요? 하나님을 언급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라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이 동포 앞에서 내 책무를 다하겠다고 이런 서약을 한 그런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드디어 8월 15일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다 해서 이거를 포고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이 미국이 인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 수많은 사람들 죽었지만 이승만이 이걸 기회로 해서 한미 방위 수호 조약이라고 하는, 정말 이게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재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이 맞는 이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박정희라고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고,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전두환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 부강하게 되고 번영하게 사는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드는 G7 국가, 여기 할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독교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1950년경에 이 땅에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냐, 50만 명입니다. 50만. 예. 그 위에 천이라고 쓴 게 저게 100만, 200만, 300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간이 쭉 가면서 1995년 이렇게 갈 때 가니까 얼마, 900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통 천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1955년 그 이후로 15년 동안 연평균 25% 기독교인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평균 25% 복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복리로 쭉쭉쭉 해서 이게 늘어나기 시작해갖고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갔냐? 천만 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GNP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똑같이 기독교인의 수가 똑같이 이렇게 증대를 해갖고 그래서 이 둘이 같이 함께 나가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기도 하고 전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가 되는,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지난 50년, 60년 동안에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성장 역시 전 세계적인 그런 일입니다. 자,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그다음에 국가가 왜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됐냐?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근면하게 사는 거야. 근면하게 사는 거. 이렇게 되면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자, 그런데 국가의 시작부터 반 공산주의 그다음에 기독교 입국론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년, 7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게 2023년 12월 31일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 계정에 올린 거예요. 하나가 공산주의 국가고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미 체제 싸움이 끝났다. 끝났죠,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런데 척 깜깜한 저 나라를 동경하는 이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저기 깜깜한 데 가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희가 정통, 이 한반도의 정통 국가요, 정통 정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땅에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척결하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했다. 지금 이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뭐 종북주사파 맞습니다. 근데 왜 종북주사파가 저렇게 많이 생기게 됐냐?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기독교가 급격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돈이 불어나고 자식들이 늘어나고 다 해서 지금 돌아와서 있는데 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있는 이런 동일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북 주사파한 이런 국가를 망치려고 한 이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활기를 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험은 인구의 5분의 1이 되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천이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세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 주잖아요. 교회 저렇다고 해서 되겠어? 그렇죠? 악한 일들을 다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저렇게 해다 되겠어? 이렇게 걱정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동일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게 지금 한국 땅에 있는 기독교의 문제고, 그러면 야곱의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올라갈 때, 회개할 때 해결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적 기독교의 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는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기록을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이방신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교회 타락의 요소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복신앙, 번영신학. 5천 년 동안 이 한반도 땅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 60년 전에 그냥 국민들의 소망은 밥 세 끼만 좀 뭐 어떻게 하든지 먹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입니다. 밥 세 끼 먹는 거. 그러니까 빈곤의 극복이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였어요. 50년, 60년 전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순복음, 오순절주의가 들어와서, 그렇죠? 내 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가정의 모든 게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자식도 잘 되고 자동차도 사고가 안 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그 순복음주의, 오순절주의 이런 것이 이제 들어와서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잖아. 지금 가난을 극복해야 되겠는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만 믿으면 그냥 물질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대다수 대형 교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복신앙, 번영신학, 뭐 특별 새벽기도 이거 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 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새벽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로버 슐러 같은 이런 비성경적인 이단 이런 자들을 데려다가 긍정적 신앙을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러한 운동이 지난 한 50년 동안 이 땅에 번창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이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들에 마련해놓으신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고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지향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고 마귀가 가져다 놓은 사이비 복음입니다. 이걸 치워야 돼요. 이 이방신을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신비주의. 1960년 이후 카톨릭과 그 다음에 개신교 모두 영어로 charismatic movement, 은사주의 운동에 빠져서 둘이 카톨릭도 은사, 여기도 은사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는 종교통합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은사주의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텅이라고 한 단어는 타 언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말 쌀라쌀라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이런 방언, 심지어 학습 방언을 시키고 장풍으로 뒤를 쓰러뜨리고 그러는 입신했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예언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여러분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예언을 기도를 받습니까? 이 성경이 잘못 번역되다 보니까 예언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이 돼 있는데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 뭐 금이빨을 뭐 아말감을 금이빨을 만들어 준다 그러고 금가루가 뿌려진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신사도 운동이 또 도입이 되고 자칭 사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교회가 잘 된다니까 또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넘어가서 결국은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또 나도 해서 교회를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교회 목사들이 이 뒤를 쫓아서,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종교통합을 이제 이루는 그런 일이다 말씀드립니다. 이 charismatic movement, 이거는 천주교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세 번째, 이 신비주의라고는 이방신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 종교일치 통합운동. 1960년대 바티칸 제2공회가 열린 이후로 천주교는 이 개신교와 함께 종교통합을 이루어야 되겠다를 전 세계에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WCC, NCCK를 통해서 카톨릭과의 종교일치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WCC는 용공단체예요. 공산주의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단체예요. 천주교 교황과 함께 종교통합에 앞장서는 그런 단체예요. 자, 이런 이 WCC 총회를 2013년에 어디에서 했어요? 부산에서 하면서 그 주도하는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세계 기독교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세계 기독교 올림픽이에요. 로마 교황과 함께 종교일치로 나가는 그런 예행연습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예, 카톨릭적 교황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카톨릭 거의 대다수의 사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어떻게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있어요?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아가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떠나야 된다. 그래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거룩함 뭐예요? 분리 예, 예수님과 이 교리 이걸 믿지 않는 자들하고 분리하는 거 이걸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또 요새 뭐 WA 세계 복음주의 연맹 뭐 이런 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총재 김무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믿는다. 이렇게 두 가지 전제 조건에만 동의하면 다 기독교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에 대한 저의 답은 정신 나간 소리다. 예.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 이방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이방신. 이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영적인 간음 행위예요. 그래서 이 종교 일치하려고 하는 이런 이방신을 버려야 돼요. 자, 네 번째, 교회 내 종북 좌익 세력의 급팽창이 있어요. 북한에서 보낸 첩자들이 어디가 가장 침투하기가 쉽다 그래요. 교회. 교회가 가장 침투하기 쉬우니까 교회를 숙주로 해서 국가를 망치는 그런 자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70년 동안. 교회, 신학교, 목사,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종북 좌익 성향의 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는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대척점에 있습니다. 대척점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신학교 안에 종북 좌익 세력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 이 자들을 도려내고 그리고 이 이방신을 버려야 그리고 회개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화평이 이 땅과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동성애 LGBTQ 낙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동성애 창궐 아닙니까? 그렇죠? LGBTQ 이거 성 전환한다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난 아이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로 태어난 아이를 남자로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을 바꾸고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예,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행위가 낙태 행위예요. 이런 일이 극도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들과 신학교 교수들과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을 찬성하고 이런 일에 의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드는 그런 정당에 투표하는 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하게 사악한 죄악이다. 이거를 깨닫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방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한국교회 이거 말고도 문제가 많지만 왜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 한국교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목사의 소양이 부족하고 설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프로페셔널 목사가 아닙니다. 지난 33년 동안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고 그래서 주중에는 교수로 일하고 있고 주말에만 금요일 저녁하고 주일에만 여기 교회에 와서 목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중직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과대학에서 그래도 공학박사 학위를 하고 그리고 교수로다 논문을 써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볼 거 아닙니까? 학문의 세계를. 여기 학문의 세계를 보잖아요. 이 목사들을 보면 기본적인 목사의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 그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와 설교자, 스펄전의 설교 학교, 맥아더 목사의 예배, 목회론, 목양과 설교 이런 책을 읽고 이것대로 내가 한번 실천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목사가 이 땅에 얼마나 되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쫓아가는 데가 어때요? 세미나 참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요령을 배우러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을 자들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요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령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않냐. 긴급히 해야 된다. 긴급히. 자, 근데 말씀도 다 그럼 목사가 말씀 선포하지 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그런 젖을 사모해야 된다. 섞인 거 하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다 목사가 와서 그거 쭉 요약하고 그리고 끝나면 그 설교 아닙니다. 순전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만 가르치는 그걸 강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강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 수 있으면 구구절절 다 해서 말씀에 순전한 그런 젖, 가미가 되지 않은 그런 젖, 그 젖되는 그런 말씀을 강해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일, 그 일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의 한국교회 목사들의 설교, 일단은 설교의 비중이 예배에서 굉장히 작습니다. 1시간 뭐 50분 예배 드리는데 15분, 20분 설교하고 말면 도대체 무슨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되겠어요? 또 대부분이 감성팔이 네, 설교고 또 큐티 이거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래서 한 구절 뽑아가고 큐티 설교하고 신변 잡기 또 어떤 사람 코미디 설교하고 자 이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바를 과연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21세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바를 성도들이 이해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모든 것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모든 문제 또 심지어 대한민국의 위기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 목사의 설교 부재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 성도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사회주의자를 위해서 어떻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고 그런 거를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문제고 교회가 답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문제고 교회가 답이에요. 야곱이 문제고 야곱이 답인 겁니다. 야곱이 문제고 야곱이 답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탄핵 표결 이런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하라고 했는가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그러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교회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락뮤직 해가 꽝꽝대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니까 다 청산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정말 좋은 음악과 함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분위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는 그런 그 예배 이거를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저분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이방신들, 우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21세기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베델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다시 말해 성경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지금 영적인 의미의 베델이에요. 거기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방신들 다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교회 성장, 개인의 물질적인 축복,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모두가 다 필요하고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이런 것들이 되면 이것들이 이미 다 우상이고 이방신인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공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악한 자들이 야곱을 침략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포가 이 땅에 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그러면 악한 자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만이 돼서 똑바르게 투표하고, 그렇죠, 악한 자들 처단하는 그런 일에 동조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악한 자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결국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종북 주사파 척결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회심을 시켰잖아요. 아직 머릿속에 기독교 입국을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넣어주셨잖아요. 이렇게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국가와 교회, 사회가 바르게 서며 그 다음에 우리 이후의 세대들, 우리 아이들의 세대, 우리 손자, 손녀들의 세대가 지금 우리보다 더 나은 나라를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